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선 대목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답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니 그럼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답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문제는 죄와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비참함을 먼저 살면서 실감하게 되는데 이 비참함은 죄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또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죠. 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몸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사랑보다는 미움이 삶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사랑은 드물기만 하고 우리는 오히려 미움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자, 사랑은 좀체로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미움은 별다른 학습이 필요 없죠. 자, 다른 사람들의 못난 점을 발견하고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30학점 정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눈물도 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내가 흘리게 한 누군가의 눈물 나는 그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것이 죄가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와 같은 진노는 형벌인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자,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것은 우리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죽음은 우리에게 더 짙게 드리워올 것이고 결국 죽음이 생명을 압도할 때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죽음이죠.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맞닥뜨릴 벌은 이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안, 슬픔, 또 허망함, 외로움, 고통 같은 것들이 모두 육체적 죽음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그 육체적 죽음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경험의 극치, 그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것인가? 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내용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것이죠. 자, 죄는 죄인에게 마땅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서셔서 그 형벌을 치르심으로 죄인을 향한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본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감당하셨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실이라고 요리문답은 지적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이유는 인간의 형벌은 인간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여서 인간의 잘못을 그 어떤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잘못했을 때 이제 짐승을 바치는 동물 제사가 명령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 한 마리의 목숨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죄는 생명으로만 값을 치러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초급 수준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의 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죄인의 수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요리문답은 먼저 이전부터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사실은 그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 놀라워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이게 참 의아해서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인간이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아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외로워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 우리의 어려움을 상대방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죠. 자, 나는 현역으로 대학에 갔는데 삼수하는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 입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를 참 좋아해도 그 심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나는 자기소개서 100장 써가지고 면접 5번 봤는데 서류 1장 쓰고 취직한 친구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심정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지날 수 있는 그 어떤 어두운 길도 우리보다 먼저 걸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상황을 구구절절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눈빛만으로도 내 상황을 알아보시고 내 처지를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가르침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분이 놀랍게도 하나님 곧 신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이 우리의 심정을 안다는 것, 그건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자, 평생 같이 산 가족도 내 심정을 모를 때가 다반사인데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이시기도 한데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고 하죠. 자, 이런 존재를 사람들은 상상으로도 잘 떠올리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나와 얘기가 통하려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나만큼 작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편 신이 신답게 그 스케일을 유지한다면 나같이 자잘한 건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신이시라고 말하여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리문답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곧 신이시자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삶의 입에 올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유리문답, 이심문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소리를 내서 천천히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부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진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모두가 한 방에 구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체 모두가 구원되지 않는가 하고 우리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우리 질문처럼 그저 한마디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초보가 될 만한 가르침들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대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오면 또 교회에 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에 오면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같은 것만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자, 그런 경험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개성적으로 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확 묶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속품처럼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것일까? 만약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 쉽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원하지도 않는 선물인데 강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교회에 나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누가 내가 좋다고 올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에 오려면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쪽이 더 세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겠죠. 자,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면 우리는 마음에 그런 강한 반발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 그냥 좋다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처음부터 두드러져서 구원받는 일도 그렇게 한 번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 덕분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각자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고려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자, 대답하기 난감하긴 한데 사실 대답을 잘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있는지 없는지를 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요리문답 가르침을 따라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앞서서 먼저 언급할 점이 있죠. 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는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많을 테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0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셨었냐 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리문답에 보면 가운데 부분이 있죠. 자, 흔히 생략되는 이 중간 단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연합이란 말은 뭐냐 하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접붙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는 것이죠. 자, 접붙이는 것은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이렇게 붙이면 그 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죠. 은덕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 그렇게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서 붙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면 교회라는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이신 아주 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아마 이런 얘기들 이제 종종 들으시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같은 말을 종종 듣게 될 텐데, 이제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상처도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라는 것은 뭔가 그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배 드릴 때 주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일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 내 가족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시죠. 아는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면 괜찮으신 거고, 아는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가까이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우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리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난 하나님 있지만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성경 가르침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되면 안 드리고 있는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면서 잘못해야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심경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도록 인내해 주실 것이지만 틀린 건 틀린 거죠. 자, 신앙이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디에 들어오는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해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교회 다니는 분들 들어봤을 텐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직 믿음 그러면 우린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해 받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뜻은 아닌데 자,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 대체 오직 믿음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은혜와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그 은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억해둬야죠.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이라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이 뭐 시험 성적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모범적인 생활이나 재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문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을 함께 살펴보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페이지니까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읽어본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굳은 신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식이라는 부분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계시죠. 자,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수로는 도무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세계는 시작이 있는가? 또 세계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역사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 또 인간은 왜 생겨났으며 인간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며 여기엔 대체 의미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작게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대체 왜 사는 것일까? 지구는 대체 왜 하염없이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계시가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계시가 답하고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계시가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즉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부분,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이 첫 번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지식. 그런데 좀 더 상세히 보면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내용은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지식의 내용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해 동의하는 두 가지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계시의 내용을 모르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중에 내가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고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니 아는 게 별로 없네 싶으시면 믿음이 없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아는 것도 없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그게 문제죠. 뭘 믿는지 모르는데 믿음이 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계시의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시의 내용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것은 그 사실에 동의가 되는가 하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죽어도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계시에 담긴 지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동의가 될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있다고 꼭 동의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전공이 이슬람교인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인일 수 있죠. 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 잘 알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아도 그 내용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식은 있지만 동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믿음이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나는 동의하고 있나?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교회에서 매주 교회에 나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의 내용은 그냥 한 번 딱 들으면 금방 알아챌 만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동일한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계시는 우리로서는 찾아내거나 또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가운데 차츰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무지 동의가 안 되면 청년부에 나오셔서 친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보시고 목사님께 문의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존재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되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어떤 질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탐구해온 주제인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대번에 알아채고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이제 동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구성요소, 확실한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다음 구성요소가 있죠. 자, 화면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얘기에 이어졌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는 두 번째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의 첫 번째 부분, 지식은 지적인 차원이라면 이 신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의지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 자, 저하고 성경 구절을 한 부분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72면.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짧은 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대목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은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타락하면 귀신이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 덕분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건 이제 계시의 내용인데, 자, 이것들을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귀신도 압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알고 동의도 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분명한 지식이 있죠.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귀신들은 알아채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한 분이신지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귀신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처럼 알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들은 우리보다도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몸서리를 치는 것으로 끝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고 떠느니라가 그런 말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을 텐데 귀신들은 그저 두려워하기만 할 뿐 그분께로 돌아올 생각을, 그분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귀신들에게는 없는 믿음의 두 번째 부분, 굳은 신뢰라고 불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굳은 신뢰란 계시에 담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뻐하며 그 내용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식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문구, 이 굳은 신뢰에 대한 설명의 문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설명했죠.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예.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생겨라 이렇게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앞에서 확실한 지식에 이르려면 열심히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배우고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는 복음을 배워갈 때, 계시에 담긴 복음을 배워갈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그저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끼리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신뢰까지 이르러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앞으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배울 텐데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수단을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시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것이죠. 자,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 믿음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신뢰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게도 주셨다는 것. 이제 이것이 신뢰의 내용이 됩니다. 자,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신다. 나에게도. 이제 이것이 신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임했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신뢰를 가져라. 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라. 주께서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누구라도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있을까요? 없어서 그렇죠. 도무지 위로도 격려도 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적고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위로할 만한 격려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데 무슨 위로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위로는 그저 말뿐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저력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도 나에게 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굳은 신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표현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는 것이냐 하면 내 어깨에 기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신뢰가 가능할까요? 그럴 만한 근거가 나한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할 근거가 있는가? 자, 성경이 믿음에서 굳은 신뢰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해도 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뢰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신뢰를 해야 될 텐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구원을 마련하셨으니 마음껏 기대라 라는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대개는 판타지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주며 내가 필요한 것 마음껏 사라. 나 알고 보니 한도가 없는 카드였던 것이죠. 자, 그런 일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니까 드라마 같은 데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복권을 삽니다. 뽑기나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누가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겠는가. 그것이 우리 경험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든든히 서 계시니까 너는 뛰어 안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하고 아시면 하나님께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우리한테 뛰어 안기라고 말씀하시는가? 굳게 신뢰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묘한 표현이 있죠. 방금 읽었던 대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굳은 신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가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큰 가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나 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 가족 안에 그럼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될 텐데 자,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빛이 나고 그리고 생기가 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 하면, 아, 저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신뢰가 생기면. 자, 교회, 자, 보통 우리는 멋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주눅이 들죠. 그래서 아예 그 옆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심정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교회로 부름을 받아 들어오면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멋진 사람들이. 자, 교회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경제학 배운 분들은 익히 알 내용이죠. 좋은 것은 늘 희소하기 마련입니다.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소한 것을 싸워서라도 얻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확인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공부에 성취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석차를 확인합니다. 100분이 몇 프로인가? 이제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몇 퍼센트에만 들어야 그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누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 누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내 손에는 없다는 뜻이고, 나도 그걸 누리고 싶다면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 죽어버려서 주인이 없는 게 돼서 내가 얼른 가져가거나, 또는 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얼른 내 것으로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일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하면, 교회에서 누가 좋은 것을 갖고 있거나 좋은 모습을 보면 마음 설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저런 빛나는 삶이 나에게도 허락되어 있구나.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를 소망으로 가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인생의 지혜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것. 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사이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교회는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좋은 게 자꾸 늘어난다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기왕에 있던 좋은 분들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굳은 신뢰가 다른 이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청년부에서 멋져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말을 거십시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네. 그리고 나도 너처럼 될 것을 주께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부러워하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좋은 것은 늘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 확실한 지식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지식과 동의로 구분을 했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크게 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그리고 신뢰가 있는 것이죠. 자, 지식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담고 있으니까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실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계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하며 그 내용을 기쁨의 근거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청년부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그저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죠. 그 과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로 다음 시간에 예습 겸 그 다음 요리문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문은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며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하면 계시에 담겨 있는 복음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세계와 우리의 삶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는 이건 기도도 아닌데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 고백이죠. 자, 이것이 성경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제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계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쭉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알던 생명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 요리문답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함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아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사모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